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생일 꽃바구니, 축하 화분, 조화는 010-3608-7576.
지난 10여 년간 새날과 함께한 천국 꽃배달 참이원 꽃집 010-3608-7576.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최범님.
안녕하세요. 최범입니다.
광주 전남 정무부시장 후보에 안 들어가 있는.
말을 해줬어야지.
아까비.
또 나만 빼고 했어.
자, 이윤정님 나와 있습니다.
네, 이윤정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권영진, 조경태, 진정호 대상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막 뒤지고 볶아도 국민의힘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 생각인 거고. 이게 징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정호는 부산 북값 선거할 때 무소속 한동훈이 선거 운동했다고.
그렇죠. 월세방 얻고 보좌관.
그리고 조경태는 박덕흠이가 국회 부의장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반대편 눌러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개판입니다. 자, 권영진은 지금 이
멱살 잡았다고.
정점식 원내 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고 지금. 근데 내가 봤을 때 세 명 다 징계해가지고 탈당 권유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왜냐면 특히 권영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안과 미래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동혁이 보기에는 난 윤핵가시였던 거죠.
네.
그런데다가 행안위원장하고 정보위원장 둘 다 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간사는 싫다.
예.
그래서 이제 욕심 부리다가.
네. 아, 간사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겁나 힘들죠.
네.
위원장이라면 뭘까.
그래서 정점식이 지원한 사람들한테 정점식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준 거 아니야 해가지고 빵 친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게 윤석열 당선무효 국민의힘 397억 반환 이게 빠르면 내년 1월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은 30일 안에 납부를 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 이거 어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애들이 이런 식인 거야.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하라. 내가 봤을 때 저거 뭐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 다 거짓말 같고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굳이 말하자면 지금 물타기 하면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도 돈 안 내고 버틸 가능성이 꽤 높아요. 꽤 높아요.
압류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 뭐 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당으로 만들되 뭐 구성을 달리해서 뭐 이러면 솔직히 사람들이 모릅니까 그렇게 하면?
네, 이재명 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윤석열이랑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심에서 완벽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건.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낙선했던 해에.
이게 있는데 지금 이게 물타기를 같이 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제기 안 하면 우리는 돈 못 내 이렇게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런 게 있어. 이 재산이 장동혁 재산이 아니잖아요.
네.
정점식 재산도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이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열받는 거는 나는 세상에서 이의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지밖에 모르는 새끼. 이게 있어. 구속 1년 동안 영치금 17억. 저게요. 총 511회 인출했다는 조사건. 저게 왜 그러냐면은 400만 원이 차면 계속 빼야 돼요. 개인 계좌로 옮긴다고. 이거를 인출한 횟수만 511회면 1년 동안이면은 하루에 두 번도 뺐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양아치 새끼예요.
이걸 누가 뺐을까요?
윤석열의 변호인이나 누구 대리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다 뺐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17억이어도 좀 재판 비용에 있어서는 좀 모자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 할 때의 연봉의 6.3배.
괜찮네. 가성비 괜찮아.
뭐 단점이라면 밖으로 못 나오는 거 제외하고 나면은 돈 왕창 벌잖아, 지금.
술도 안 마시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매점에서 소세지 사먹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뭐 집에 있었으면 마누라가 못 먹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더 신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골 때리는구나. 김건희는 같은 기간에 1억 7천만 원 받았답니다. 윤석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왜냐하면 저희 보수 진영에서도 김건희는 안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정신 차릴 만한 이야기는 윤석열이 이게 확정되면 5년간 선거 출마 못한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비웃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쪽이 노리는 건 정권 교체하고 윤석열 사면 이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게 좀 어렵다고 느껴져도 현실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 윤석열이는 저거 이제 뭐 그 정권을 바꾼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그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다음 실제로. 대통령이 사면을 할지 사형을 할지는
역시 센스쟁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이번 일은 별로 이렇게 욕하고 싶지 않은 게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쪼개버리겠다고. 그 공약을 지켜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 하나는 지켰죠.
그치.
그 과정에서 장동혁이는 지금 부정선거만 외치고 있다.
남의 일이니까.
이게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컨텐츠로 다뤄본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의 디테일이 이야기하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막 급하게 투표율 입력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게 까이면 깔릴수록 국민의힘한테 불리합니다. 내용을 보면. 미분류표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서 국민의힘 유리하게 막 분류해져 버리는데. 그렇죠.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윤석열 선고를 하는데 장동혁이가 선고 안 보고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열었다고. 관심 없어, 이 새끼는.
남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왜 계엄을 일으켰겠느냐. 선관위 때문 아니었느냐.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선관위라고 하는 것도 선거의 규모에 보면 굉장히 비대한 조직이고 선관위의 직원들이 평상시 때는 직원들만 무슨 뭐 사전선거운동이나 이런 거 잡아내는 정도 하다가 선거가 되면 거기에 각종 공무원들이 붙어갖고 조직이 커져요. 그렇죠. 그 순간만. 그렇다 보면 선관위가 하는 것들 중에 상당한 부분에 부실이 있는데 장동혁이는 완전히 지금 방향성은 부정선거니까 재선거하자. 부정선거, 재선거 이거 외치고 있잖아. 근데 이게 판면 팔수록 특검할수록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리는 없는 이슈다 이렇게.
본인한테만 유리하죠.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이는 자기 자신의 당대표 사퇴를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지금 선관위 부정선거랑 싸우고 있는데 니들이 나한테 물러가라고 해야 돼? 이거거든요. 자, 이건 빨리 한번 끝내봤고요. 광고 두 개만 할게요.
자, 코어류신 광고입니다. 간편한 근육관리 코어류신 광고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근육량이 감소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특히 만병의 근원인 근감소증에 취약한 부모님을 위해 간편한 근육관리 코어류신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코어류신은 간을 거치지 않고 근육으로 바로 흡수되어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고함량 류신과 퀄리커트 인증 프리미엄 단백질이 균형 있게 배합된 건강식품입니다. 코어류신 하루 두 알이면 귀찮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 제조사와 오랜 기간 준비한 좋은 상품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코어류신 2 플러스 1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2 플러스 1 정기 배송으로 추가 증정 혜택과 우리 가족 건강을 모두 챙기세요. 검색창에 코어류신을 검색하세요.
아, 민영배 시장님 저 가져간다 그러는데 안 가져가세요.
아, 그랬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광고를 오래 했잖아요. 코어류신. 주위에 코어류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효과를 보니까 또 드시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성분을 좀 알아봐서 저도 먹어보려고 했더니 이 정도 되는 정도의 퀄러티를 정말 유지하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성분 네, 비교를 성분이. 해봤을 때. 이따 언니 하나 가져가세요.
땡큐.
네.
코어류신 검색하시고 여기 저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플러스 1 정기 배송 진행 중입니다. 자, 다음에 지금 날씨가 아마 최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40도 육박한다 그러고 문제는 습도죠, 습도. 더운 건 더운 거고 와 미치겠더라고. 밤에 움직이기도 싫어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감 패드 써야 될 때가 왔고요. 아직도 없는 분들 있죠? 사세요.
그렇죠. 하루의 끝. 더위에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는 순간 차가운 바람처럼 스며드는 쿨백스 냉감 패드가 시즌 마감 행사로 새날 마켓에 오픈되었습니다. 저가형 중국산 냉감 패드가 아닌 전공정 국내 자체 제작 국산 냉감 패드입니다. 강도와 두께도 도톰한 삼중직 구조로 일반 저가 냉감 패드랑은 다르게 두툼하고 튼튼합니다. 독일 기술 프리미엄 냉감 원사로 100% 사용하여 피부 열기를 빠르게 흡수하고 시원하게 배출해 처음 닿는 순간부터 우와 시원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화학적 냉감 제재로 원사 자체 성질로 시원함을 구현하며 세탁 후에도 냉감 기능이 변치 않고 반영구로 유지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대한민국 안정성 테스트인 역류와 KC 인증 제품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고정 밴드로 토퍼나 매트릭스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단 일주일간의 새날 마켓 특가 콜백스 냉감 패드로 당신의 침대를 가장 시원한 휴식처로 바꿔보세요.
이거 하나 필요해요.
아, 무조건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눅눅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거 하나 깔고 덮으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제가 재작년 새날마켓에서 이거 행사할 때 냉감 패드 샀었거든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남편을 껴안고 자는 것보다 이런 냉감 패드를 껴안고 자야 된다라고 미스가 얘기합니다.
보니까 언니가 고양이도 냉감 패드를 사주셨더라고요. 와, 그렇게 그래? 중요합니다, 야, 냉감 패드. 여름에 필수품.
걔는 기본이 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새날마켓 가셔서 앱으로 구매하시거나 1533-3430 전화하셔도 됩니다. 공사파님 고맙습니다. 을지청래님, 아니 닉네임을 바꾸셨네. 정청래 전 대표가 재출마 한다고 민주당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인미에. 아, 그 근거는 경북 험지라고 특권 누릴 생각하지 맙시다. 어디서 국짐짓을 하셨는데. 슈퍼챗은 읽어드려요. 제가 전부 다 공감해서 읽어드리는 거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자, 이제 국정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자 그러면요. 지금이 여러분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한 달, 1년, 두 달째 돼 가거든요. 가장 위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삼저, 삼고 무슨 위기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위기다. 그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볼게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30일 본회의 처리한다예요. 30일이면 지금 목요일이죠. 근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금요일날 통과시키겠다 이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너무 길게 끌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소위 범여권 내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면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오늘도 여러분들 보도를 보시면은 뭐 검사한테 수사권을 뺐는데 특검 뭐, 저, 뭐요, 검사 파괴는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검사 쪽에 로비로 예상되는, 추정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게 끌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언론 노출이 심해지면서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약간 출렁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걸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뭐 이게 숙의, 충분히 숙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막판에 그렇게 법을 발의하는 일 등의 소동이 있으면서 조금 더 지지자들한테는 불만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수개월간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일관되게 쭉 갔어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민주 진보 세력은 가치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 가치가 야 검찰한테 그 짓을 했는데도 수사권을 남긴다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막 충돌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근까지도 뭔가 고민하는 느낌이 있다가 방향성을 잡은 것 같죠. 이제서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청와대의 뜻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뭐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주장까지 있긴 합니다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자, 어쨌건 지금 31일이면 금요일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자, 그리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외교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은 외교 국방 그리고 국무총리는 책임 정리돼서 내치를 책임진다 이런 거였거든요. 대통령은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일즈 외교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숟가락 얹지 말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가서 인증해 주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세계 제일 잘 나간다는 기업들과 한국의 기업들이 서로 야 우리끼리 동맹 맺자 했단 말이에요.
진짜 역대급 이벤트였죠.
우리는 식구다.
네. 근데 브라질 방문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도 넓고요. 브라질 자체가 브라질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설명을 해드릴 텐데. 룰라 대통령하고는 또 이 두 양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스킨십도 허물없고요.
저렇게 배에 손을 댄다는 건 아. 굉장한 애정 표현이죠. 네.
저 쉽게 배를 만지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시장 개척하는 거고요. 브라질에 수송기 하나 사줄게. 우리 어제 우리 방송을 했던 얘기잖아요. 수송기를 브라질 거. 네. 물론 거기에는 한국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 이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사줄게. 나머지는 니들이 사줘.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자, 어제 어마어마하게 환대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관저, 서재까지 대통령을 다 열어준 거예요, 안방까지. 나 이렇게 산다고.
5년 동안에 얼마나 브라질을 또 몇 번을 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그렇죠. 브라질은 또 가기 어렵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MOU를 뭐 7건 체결하고 8건 체결하고 나왔는데 한국 남미 무역협정을 미룰 수 없다. 이런 말하면 한미 FTA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남아메리카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요게 지금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이라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내 나라와 한국이 무역할 때는 관세라든지 이런 거 좀 줄이자. 미국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장 개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건데 이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한국 거라면 믿고 쓰는 요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뭐 K-POP 같은 것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수월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반응이 오히려 네. 그런 면에서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라 전체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브라질 뭐 지금 뭐 아르헨티나 갔다가 막 칠레 갔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 이제 나라 세일즈 하는 거고. 어제 대통령하고 이제 룰라 대통령하고 저렇게 난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평생 죽기 전에.
뭐예요?
그냥 멋있어.
출마를 하세요.
아, 멋있어.
단일화 금지령.
그럼 이 다음 사진은 이런 거죠.
삼바.
저 손가락 하트가 한국 문화잖아요.
네.
저거 이제 룰라 대통령이 저렇게 어깨 손 얹는 거 봐.
귀엽네요, 두 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가지 위기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 진영의 대통령은 우리 진영이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기가 너무 빨리 왔다. 뭐 그 시작점은 분명히 지방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보, 보수, 중도 쪽에서 같이 빠지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염두에 보시고 지금 부동산 문제 지금 이런 보도가 있어요. 서울 평균 전세값이 첫 7억 원 돌파.
와.
전세난 심화의 정부 대책 속도. 공급은 못 따라가고 집은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이제 보유세를 얼마큼 할 거냐 어디까지 화주책이냐 막 이렇게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차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식시장 한번 보세요. 오늘 주식시장은 6천 밑으로 떨어질락 말락하다가 결국 살려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9,300까지 갔던 게 코스피 지수인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세를 불렀던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 팔지 못했거든요. 6.3 지방선거 전주에 딱 팔았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일단 장투하면 상관은 없는데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크죠?
크죠.
그 레버리지만 해도 지금 뭐 빨리 앞당겨서 한다 그러고 그 규제하는 게 3천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검은 화요일.
오늘 날
10.84% 내렸습니다. 난 처음 봤어요. 두 자릿수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웃으면서 매수 타임인가요? 막 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저 삼전 닉스나 이런 거에 이제 할 만한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지금 상신. 상장을 했어요.
상신이요?
CXMT 그리고 또 엔비디아 쇼크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더블로 온 거야 지금. 오늘 완전히 폭락을 한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요 호재가 작동 안 하는 이상한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기술 개발하거나 투자를 받았으면 올라가야 되잖아. 아마 지금 이제 뭐 실적 발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는 기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다가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와 실적 좋다 그러고 사야 되는데 네. 이미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실적 좋게 발표하면 내가 빨리 탈출하고 나와야지라는 심리가 지금 시장을 지배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위기다. 왜냐하면 진보, 중도, 보수 모두로부터 사실은 공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결론. 이 위기를 지키려고 하면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 올렸던 진영 전체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전략이 수정돼야 됩니다. 수정되지 않고 지금 그 기조대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러분 그 내가 잘 소개는 안 하는데 월요일에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언젠가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부정평가가 많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여론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유는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코스피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2년 차의 지지율 치고는 이번 주 나왔던 여론조사는 심지어 부정평가가 0.2%포인트 높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6개월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진보 보수 양쪽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깎이고 있다. 그래서 추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위에 보시면 아래쪽이 이번 주 여론조사예요. 리얼미터 거. 그리고 위에 게 지난주 여론조사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한번 보시면 위 거에 비교해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원래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진보 과표집 상태로 가야 되는데
결집 효과?
진보 쪽이 전당대회 그 논란의 분위기하고는 상관없이 전화를 많이 안 받는다는 게 나와요. 숫자로. 그러니까 진영의 사기가 죽어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 있어. 뒤에 보시면 연령대별로요.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원래 진보 진영의 지지가 압도적이에요. 옛날엔 60대는 보수라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했던 세대예요. 60대가.
그렇죠.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 지난주에 비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40대, 50대, 60대가 빠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잘 나갈 때 60, 70% 나오던 지지층이에요. 빠지고 있다고. 이게 위기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웬만하면 여론조사 추세가 만들어질까 봐 잘 안 나온 여론조사는 소개를 안 하는데 이건 심각하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추세는 지금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져버린다.
사실 40, 50, 60이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AR 그 여론조사에 대답을 안 하는 계층이나 지금 유튜브를 안 보는 계층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보기 싫고 받기 싫으니까 안 받는 건데 지금 그래도 방송 봐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 갖고 봐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40, 50, 60이 딱 우리가 한 달 전에 체감했을 때 이거 이렇게 완전히 빠지겠는데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뭐 한편으로는 야 흔들리는 게 코어냐면서 그런 조롱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안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었던 게 지금에 와서 점점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반등했을 때 아 이거 너무 빨리 반등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걸로 바로 회복하나 했었지만 그게 반등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정말 그 일시적인 어떤 효과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지 사실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5060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고관여층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그런 반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외연 확장은 불가능해요. 내 진영을 단단하게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도는 센 쪽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센 쪽의 영향을 받는데 이걸 외연 확장한다고 하면서 그 우리 진영 내가 많이 흐트러진 측면 때문에 여기 지금 혼돈의 시기가 오는 거거든요. 어제 그 이런 측면도 있어. 지금 일반적으로 대출이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 대란이 현실화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 이념을 떠나가지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그냥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진영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저 집값 내려야지 하는 여론이 막 들 끓고 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어제 나왔던 그 여론조사 꽃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것은 느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여론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 위에 있는 거 58.9대 40.2 정도가 맞죠. 선거철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여론은 그런데 고관여층들의 여론인 ARS 조사는 밑에 보면 처음으로 대통령의 여론조사 꽃인데도 불구하고 49.3으로 내려가 버렸고요. 여론조사 꽃이 아무리 뭐 하우스 이펙트가 있네 없네 해도 여론조사 꽃이니까 받았던 진영 사람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9.3대 49.2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동수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진짜 위기라고 느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정당 지지율은 밑에 보셨죠? 아까 이재명 대통령 전화 면접은 49.3이었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율은 50.2입니다. 요게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 신호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대통령이 여당보다 한 10%포인트 좀 높은 걸로 쭉 가주는 게 맞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 고관여층들이 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보는 게 일단 맞다. 요거는 전략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쉽게 표현해서 진영을 딱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전략 수정으로 안 하면 계속해서 집토끼 떠나고 산토끼 잡으려다가 중간에 놓이게 되는 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전화 면접하고 ALS의 차이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누가 봐도 내가 이재명 지지자를 알고 있는데 너 요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 나 아직도 이재명 지지해. 우리 대통령 외교 나가서 잘하고 있어. 내부 문제는 곧 정리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심정이 전화 면접에서 나오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ALS는 누가 안 물어보잖아요. 내가 편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 혼자 유튜브에서 채팅을 치거나 커뮤니티에서는 막 대통령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네. 전화면접과 ALS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보여드렸던 핵심 지지층이 느슨해지면 생기는 일. 이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느슨해진다는 표현보다는 민심 이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지난주 보여드렸던 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국정 성과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나는 홍보를 하고 싶은데 주위의 반응이 뭐야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날에서도 국정이라는 코너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성과를 얘기하면 채팅창이 그러잖아요. 아우 관심 없다. 안 볼란다. 네. 이게 지금 심리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국민의힘 또는 보수지의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중도까지 갑니다. 여파가. 아니 냅둬라 잘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같은 진영 방송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전파가 안 되는 상태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마음이 떠나면요. 방관자가 돼서 대상화한다. 요거는 코스피 떨어졌어요. 주식이 망했어요. 본인 주식이.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 탓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를 6천, 7천, 8천, 9천까지 올린다. 막 응원하고 지지하고 와 좋다. 나는 돈을 벌지 못해도 좋다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이재명 정부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야라고 비판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서 오늘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13년 집권설이죠. 뭐냐면 그냥 개헌을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5년 끝나고 나면은 4년 4년씩 해가지고 13년 집권할 거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개구리 잡아와.
근데 정치인들이 너무 그 정무감각이 없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눈치 되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눈치껏 하시라고 새날도 되게 눈치껏 방송하고 있잖아요. 민심 이반 안 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야. 근데 지금 분위기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면 전당대회 출마자들이나 국회의장 등이 정무감각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눈치도 좀 봐가면서 시점도 있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헌 중요성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까지 한 거야. 국민들이 그건 국민의 몫이다 해갖고
그럼 우리끼리 얘기할 때 좀 하자고
왜 이렇게 눈치를 못 챙겨 진짜
자 어쨌건 저는 정치인들의 정무감각이 지금 더 망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대통령 들어오고 나면 저 지금 좀 해외 순방이 좀 길죠. 들어오고 나면 정무적으로 지금 확실히 바뀌어야 되고요. 검찰 개혁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만약에 지지율이 한 7, 80% 나왔다 그러면 안 바뀌고 그냥 갔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자, 여기까지 1부 마칠게요. 자, 2부 들어가기 전에 뭘 하실 건가요?
구독, 좋아요. 자, 알림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알림 보내주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좋아요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좋아해주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부입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를 버리냐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성향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 포기 못합니다. 비판할 수 있죠. 이게 포기하고 나면요. 결국 우리 정권 뺏겨요.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도 지지를 놓지 않는 상황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고 대통령도 거기에 화답해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인 건 맞고요. 자,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살다 보면 단체 선물이나 인쇄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생깁니다. 판촉, 돌잔치, 결혼식, 모임 이벤트, 각종 행사 등 이걸 어디서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갤러리 기프트는 그간 새날에서 광고하면서 단 한 번의 클레임도 없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왔던 기업입니다. 심지어 대표님의 고객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까지 보내주신 청취자들도 있습니다. 단체 선물, 인쇄 홍보물, 이제 갤러리 기프트에서 해보세요. 갤러리기프트.co.kr 갤러리 기프트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주세요. 오픈마켓을 보는 것 같은 신기하고 다양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문의전화 1666-5404 1666-5404 새날 듣고 연락했다 하시면 더욱더 잘해주실 겁니다.
비하인드 짧아가겠습니다. 하나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브라질의 자세인데 한국은 말은 안 타잖아. 와, 나 저 말 보고 뭔가 겁나게 흥분되더라고.
진짜 대접받는 느낌. 모든 걸 다 세운 거잖아요.
네. 막 저기가 뭐 차가 없어서 말을 세웠겠어요. 저건 전통의 어떤 멋있었고요. 진짜 멋있는 사진 이거예요. 이 다음 사진.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 브라질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지금 이렇게 딱 오는데 저 대화하는 장면에 풍문으로 들었어. 그 장면이 생각나네.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할 때 통역이 없어도 지금 네 분이서 네, 스몰 토크 정도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김혜경 여사님 살 빠지신 것 같네요. 네.
고생 마음고생이 많으셔.
자, 그 와중에 화상 수보하는 거요. 오늘 국무회의도 있었는데 오늘 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를 했고요. 어제 화상 국무회의를 하는데 저것도 참 못할 일이긴 해.
나가서까지.
나가서까지 화상으로. 지금 보면 그 대통령이 나가면서 강훈식 실장한테 너무 놀지 마 했는데 지금 강훈식 실장 노는 것 같습니다. 참 농담이고요. 진짜 이것도 고생이지. 엄청 고생이지.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만 좀 공정한 느낌을 주면 전 지지가 돌아올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자, 어제 언론의 헤드라인 하나 볼게요. 소년공 출신 두 대통령의 퐁. 이재명 대통령 룰라 정상회담. 뭐 다 아시겠지만 룰라는 손가락이 아예 없는 상태에 산재를 당해가지고 소년공이었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상파울로로 갔거든요. 상파울로에 가면은 그 룰라가 일한 그 금속노조가 있습니다. 마차님이 좋아하는 금속노조. 거기 방문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하고 한국이 시차가 딱 12시간 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오후 5시 15분이잖아요. 브라질은 오전 5시 15분입니다. 새벽. 시간 계산하기 되게 좋아요. 한참 잘 시간이죠.
근데 뭐 이렇게 수보회의 같은 거 하면은 대통령 시간 브라질 시간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맛인 거죠 이제.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잘 시간이고 이따가 한 9시쯤 되면 그때 일과 시작하는 거죠. 자, 어쨌건 상파울로 금속노조 방문하겠다 이런 거고. 거기서 지금 이 다음 거 보면은 어저께 이제 환영식 하면서 대통령끼리 영부인끼리 저기 포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브라질 영부인이 한국의 진심인 분이에요. 저번에 한국 왔을 때 오기 전에 이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분이야.
맞아, 맞아요.
호잔젤라 다시우바.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저쪽 그 남미 쪽 발음은요. 호 아니면 로로 발음되잖아요. 호마리오? 로마리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네. 호나우드 이런 식으로.
아, 호나우드.
그러니까 호잔젤라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다음에 로장젤라라고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네.
이 양반이 그때 한국 오기 전에 한복 입고 했던 바로 그분이시고 저 그 호잔젤라 여사하고 룰라 대통령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어, 신혼이네.
나이 차이가 꽤 나. 그러니까 이 교제를 시작한 게 2017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룰라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참 그 사법 카르텔 해가지고 룰라가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어.
네.
그때 막 면회 다니면서 이제 사랑을 싹 터서 결혼식을 한 게 2022년이니까 4년밖에 안 됐어요. 신혼이에요, 신혼.
신혼이네. 깨복을 때인데.
지금 나이 차이는 22살 차이. 22살 차이.
22살.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사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저쪽 영부인하고 우리 영부인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의 동갑내기 느낌? 이런 느낌이고 어쨌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광장시장 또 이런 데 가면
그렇지,
진짜
그렇지.
너무 재밌죠.
근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친교를 맺어두면 우리가 브라질에 진출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원래는. 네.
한참 BTS 좋아할 나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만 볼게요. 온라인상에서 히트를 쳤던 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뭐 선거가 가깝게 없기도 하지만 저거 지금 저런 것들이 일반화되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읽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본 우픈 댓글.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한테 뭔가 유리한 이슈는 분명히 아니고요. 부동산 문제는 풀기 어렵다는 이야기 제가 1년 내내 해왔습니다. 나중에 고개 쳐드는 날이 온다고.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 문제가 이제 사실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면 근데 불리하다는 건 뭐냐면 집값이 오르는 거랑 다르게 공급은 빨리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나중에 대출 문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대출을 규제하면 왜 대출 안 해주냐고 난리를 치는.
그럼 어떻게 집 사라냐 이러고.
자, 국방부가 4년 만에 제자리로 왔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났대요, 이전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원래 용산 대통령실이 있던 자리가 국방부가 있었고, 그 옆에 합참 건물은 합참은 청사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다시 국방부가 그 원래 자리로 들어오고, 합참 자리로 다시 합참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나중에 봤더니 편백나무로 만든 사우나실이 있었다. 요것만 없앴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늦어진 이유가 보안공사 때문에.
그렇죠.
보안공사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없애고 골프 연습장 뭐 이런 것도 다 없애고.
아, 그리고 좀 무엇보다 약간 좀 돈이 아까운 게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돈 들여가고 또 다시 또 회복시키느라고 돈 들어가고 전 이거 솔직히 윤석열이한테 구상권 청구해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그렇게 뻥 뚫린 곳에다가 대통령실 만드는 놈이 이상한 놈이죠.
정신 나간 놈이죠.
현백 사우나실은 이거 만들 때도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이때 유행이었거든요. 집에 편백 사우나 만들고 하는 게.
술 마음껏 처먹어.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사우나하고 자. 침대까지 놔줘.
위험한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사우나 하는 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었다니까.
암살의 계획이 있었다.
보내려고.
다만 볼게요. 이건 이제 오늘 나온 아시아경제 단독인데 친명 황명선 최고위원. 김민석 지지 실적 조직적 관리 의혹. 나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말자. 이런 약속이 있어갖고 1년 전 전당대회랑 다르게 집단적으로 지지선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지역에 저 표가 그거예요. 시의원들한테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지. 그 지역에 권리당원들 성향 파악해가지고 김민석 찍게 해. 현직 최고위원이 저렇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전당대회가 공정하다는 느낌을 안 받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는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압박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무슨 시의원, 부의장, 군의원까지 지금 다 엑셀로 표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뉴스 타이틀은 관리 의혹이라고 했지만 의혹이 아니라 사실상 이건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라고
여러분,
보이거든요.
민주당 정치인들 여러분 이러지 마시라고요. 왜들 그래? 그냥 쉽게 표현하면 꼭 그런 속마음은 아니겠지만 누가 당선되면 내가 공천받아 그런 느낌이세요? 왜들 그러실까요? 최소한 형식적인 중립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최고위원회의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전당대 룰도 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갔으면 김민석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수 있는 전당대회를 지금 그 반대 분위기로 가게 만드는 건 정치인들 다 시커요. 굳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최고위원이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그러면 그냥 일반 의원들은 안 하고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럴 거겠지만 최소한 형식적인 중립은 지켜줘야죠. 일반 당직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당원들이?
그러니까요.
이 다음, 요거는 전 전략의 미스를 지적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정치, 자기 선거는 참 못한다고 느끼는 게 김민석의 힘 실은 박용진, 당정일치 수행할 대표 뽑아야 이렇게 되면은 아 정무감각이 많이 없으시구나. 박용진이 주최한 행사에 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박용진 하면은 대표적인 반명. 물론 이제 규제 합리화 위원장에 임명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내켜서 준 자리 아니고요. 뭐 알려진 소문으로는 그냥 다 아시니까 강훈식 실장의 추천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고 그중에 한 명이 이병태였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박용진까지 끌어들이면 당원들한테 표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패착이라고 보고요. 그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와 박용진의 투샷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선거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용진은 친명인 적이 없어요. 그냥 반명인데 우리가 기용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진짜 100번 양보해서.
나는 전략을 누가 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걸 계속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쟁 후보인 친청계라고 불리우는 한민수 공천이 걸려있는 문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같은 강북을이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한민수 공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워낙 박용진이 의원평가 같은 것도 안 좋아서 기회를 두 번이나 줍니다. 감점 준 상태로. 그래서 결국에는 박용진이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박용진이 좋아서 그 자리에 앉힌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잖아요. 끝까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와가지고 어떤 표를 얻겠다고? 말하자면 허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민석 당선되면 한민수 공천 안 되겠네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열받는 게 여러분 보셨을 때 사실 다 박용진은 반명이었기 때문에 정리됐다. 당시에는 그런 의견이 팽배했을 때였고 그렇다면 한민수 의원은 친명이고 앞으로 이재명을 도와서 뭐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뽑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친명을 쳐내고 반명을 안 치려고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박용진은 규제완화위원회 부위원장이지만 이 자리가 월급도 안 나오고 딱히 그 회의 나갔을 때 회의 정도 나오는 거지 그냥 등급만 총리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박 박용진은 이거를 명예직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발판 삼아서 다시 기어 오르려는 거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맞죠.
그럴 거면 박용진 왜 반명이라고 쳐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민수 의원이 마지막으로 공천되고 나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픽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과정에서 찐명이었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에요? 한민수 사무실을 갑작스럽게 뒀잖아. 거기에서 응원해주면서 정치 후원금 걷고 이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된 뒤에 비서실장에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민수가 멋있다고 느끼는 거는 당내 분위기를 떠나서 정청래 편에 선 거죠.
의리 지키는
나, 의리를 지키는 거죠. 요거를 박용진을 등장시키는 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 선거 전략으로 비슷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방송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표에 도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 조국혁신당과 합당했다면 서울시장 이겼을 것이다. 이게 지금 만시지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기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 합당을 했다 그러면 서울시장도 이겼을 것 같고 평택도 이겼을 것 같고
한동훈도 안 볼 수 있을 거
박빙이었을 것 같고 네. 이야기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겠다는 쪽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후보들은 뭐 약간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이건 좋은 선거 전략이에요. 전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집단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위 말하면 갈라치기 세력을 제외하면 빨리 합쳐라. 선거 없을 때라도 합쳐라 이런 여론인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약간 반대하는 분위기로 가면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건 좋은 전략이에요. 예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당원만 투표 뽑는 거 아니거든요. 7대 3이잖아요. 네. 권리당원 7, 국민 여론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조국당을 엄청나게 팹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민주당만 뽑은 거예요? 야, 5당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야당 막 패. 이거는 좋은 전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연대를 복원해야죠, 지금. 사실은 범여권이라 그러면 야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범여권이에요. 여기 연대를 복원해야죠. 이건 맞고요. 전략으로 괜찮아요. 다음. 30일 보안수사 폐지한다는데 검찰총장 대행은 휴가 갔다. 이야, 깨알같이 챙기는 건 아죠. 다 지킬 생각도 없는 거고요. 야, 나한테 주어진 휴가는 챙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날씨 더운데 가야지.
그리고 이제 폐지하고 나면 이게 이제 결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싸울 준비할 그쵸. 겁니다. 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좋은 시절이네요. 네.
자, 정성호.
이때가 좋은 줄 알아라.
법무부 장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퇴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럼 의원직도 사퇴해야 돼. 이 새끼는 관조기가 우리가 정성호를 비판해도 네가 펴는 건 못 참아.
그렇죠.
우리 스탠스예요.
그런 거죠. 날씨 더우니까 가발은 벗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건강 조심하세요라든지 이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건강 안 좋으면 의원직도 사퇴해. 그러니까 네 주위에 사람이 없는가 이 새끼야. 진짜 이기적이야 보면 이 새끼.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이 새끼. 다음 윤석열이 기대한 건 이재명 살린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재명 그 판결을 가져와가지고 이러니까 나도 무죄 줘요 했는데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할 때 그 판결이 있어요. 이 토론 중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무죄 내는 게 맞다 했던 건 너는 그거에 해당한데 이거였고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안 되는 거죠.
네. 다음 홍준표가 이제 어제 윤석열 유지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윤석열 한동훈 데려와서 한국 보수 정당을 망친 자들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그 둘을 떠받치고 여론을 오도한 족벌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그 외 부회 내동한 틀투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뭐 홍준표 뭐 그래서 이제 어제 유명하게 돌았던 짤은 윤석열이 어퍼컷이었죠.
근데 네.
지금 저거는 코박콩이라 그래서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홍준표가 코를 박듯이 저렇게. 네.
진짜 창피한 과거겠지만. 네. 네.
사회생활 잘한다.
네. 자, 어쨌건 윤석열이가 그 온갖 잔망스러운 짓을 저 짓거리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더 비호감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단한 표차로 이긴 것도 아닌데. 아.
저 엇벚꽃 하나 이제 100억씩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저거에 대항해서 이재명 후보가 발차기를 선보였다. 네. 이제 저건 이제 그렇게 만능짤로 쓰이는 거죠. 윤석열 유죄? 파이팅! 하는 거. 자, 유병호가요, 지금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현 감사위원이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뭐 결재한다는 거예요?
아, 뭐 그것까지는 뭐 결재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그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감사위원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서 파생되는 게 있잖아. 매달 1,000만 원씩 월급을 받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유병호가 구속이 됐으니 탄핵을 해라 민주당에. 그러면 저거 헛돈 안 쓸 수 있다.
근데 일반 공무원이나 직장인도 이렇게 빵에 가게 되면은 바로 회사에서 잘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감사원이면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더 청렴해야 된 사람이 빵에 갔으면 이거는 지위를 유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자르고 뭐 청구할 게 있으면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거네요.
이거는 탄핵하는 게 맞아요. 해도 되고요. 국회에서 이거 빨리 발의를 해야 되는데.
네.
자, 한동훈 SNS.
민주당 정권이 보안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7월 30일로 예상됩니다. 왜 보안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습니다.
미친놈인데. 미친놈이네.
그냥 미친놈.
그러니까 이게 동훈아 보안 수사권이 누구 때문에 없어진지를 몰라요.
진짜 와 창피한 줄 알아야지.
깐족이는 게 있잖아요. 보통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한동훈한테 저 필리버스터 기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 무소속이잖아요. 그거 어디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받아줘야 필리버스터에 낄 수 있는 건데 장동혁이 받아줄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에. 정광훈이가 지금 보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정광훈에 대해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선동질하고 있잖아. 북한이 조작했다. 그래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재판부가 일부러 놔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줌도 제대로 못 산다며 자발적으로. 그래서 풀어준 거 아니야. 아, 저 인간 진짜... 다음 한번 갈게요. 통영시장 재검표가 새벽 3시 끝났어요. 나 그 결과 보려고 잠도 안 자고 있었는데 이게 44표 차였었고요. 당선된 사람이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전환기리가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지가 사진 찍다가 저기요 잠깐만요 하면서 제지를 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이 됐죠.
근데 저걸 왜 그냥 놔두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재검표를 했는데 44표가 38표 차로 줄었다. 나 이것도 골 때리는 거야. 개표를 어떻게 했길래? 전환길도 참관했지만 이변이 없었다. 그리고 내일 내가 한 4시쯤에요. 저번에 충주시장 재검표 했잖아요. 네. 맹점섭 후보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 선거는 네. 선관위는 이게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봐봐요. 선관위 6.3 지선 때 투표율 최소 72차례 수정했다. 최소 72차례.
투표율을 수정했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도 절반 이상이 투표가 끝난 이후에 저걸 수정했다는 거는 저거는 의심받을 상황. 이거는 군대를 보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이 이해가 돼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실 정도를 넘어가지고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태만하게 했다 이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정선거가 있다면 지역에 개표하는 사람들이 친소관계로 조금은 나랑 친한 쪽에 유리하게 해주는 것. 대표적으로는 미분류표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그거 있었어요. 통영 개표에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가져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어디선가 투표용지가 있어. 이걸 가져오는 게 난 더 웃기다는 거야. 투표용지가 부족했어.
너무 무서운 이야기.
어딘가 숨겨두고 있다가 갖고 오는 거야. 네. 그럼 원래 숨겨두는 투표용지의 용도가 뭐냐? 이건 묻고 싶은 거고. 그 신상철님 방송 보시면 답 나와요.
네.
새날이 공식 입장도 아니에요. 자, 자, 다음. 지금 국가 데이터의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내 생산 연령 인구 70% 아래로 지금 이제 고령 국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입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고령 국가가 진입했다 이건데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노란색이 유소년 인구예요. 유소년 인구.
제일 적네요.
생산 연령 인구가 69.2%니까 7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고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저분들 65세 이상. 물론 이 저분들 중에 자영업을 하거나 뭐 기총 이제 뭐 그 단기 알바 같은 거 하시거나 하는 분도 꽤 있죠. 있긴 하고 또는 뭐 기업을 하거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 지금 65세 이상은 지하철 공짜잖아요. 이제 이 인구가 지금 20% 넘었다. 이러면 국가 정책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렇죠. 고령 인구가 유소년의 두 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은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에 경찰의 현관문 안 열어준 노부부. 전 재산 15억 날릴 뻔 무슨 일. 지금 이게 이제 경찰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경찰청인데 보이스피싱 조직 잡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중에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경찰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 스미싱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링크 누르면 완전히 핸드폰이 좀비폰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첩보를 받고 경찰이 닥쳤는데 경찰이라고 누군가 오면 문 열어주지 마세요. 약 안 열어주다가 버티다가 지금 15억을 준비해놨대요. 보내려고. 그러다가 지금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제 지급 보류 이거 신청하면서 저건 안 날렸다고.
근데 정말 뭐 경찰 옷을 입고 왔다고 해도 못 믿을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요 뭐 날라오면은 가끔씩 그런 얘기 너 보이스피싱이지? 진짜로 저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전화 오면.
무섭네요 진짜.
다음. 모든 사람한테 1억씩 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교실에서 배운 통화량 지금 이거 교육 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한테 노동교육 시켜야 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 관심 높아지자 교육당국 경제금융교육 확대 모의 경매로 통화량 물가 체험 이렇게 이거 가르쳐야 되고요. 쓸데없이. 쓸데없는 것들 막 가르치는 거다. 이게 헐났다.
뭐 은행에 통장 만드는 방법 그런 거 가르쳐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과목으로 민주시민 과목을 하나 만든답니다.
이제 필요합니다.
자, 다음. 한 달 만에 10%포인트 급락. 다카이치, 여기 이제 그 일본 국회에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이 물어요. 왜 당신 지지율이 떨어진지 아냐?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가 하는 말이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는 가장 논란거리입니다. 그니까, 친척이라고 볼 수 없는 한 60촌, 이렇게, 양자 들여갖고, 남자, 뭐, 일본 왕 계승하겠다, 이런 건데, 딸이 있는 거 해라! 지금 일본 국민들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국회에서는 보수적이어서, 여자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총리는 또 다카이치잖아요.
네. 아, 그러네. 네.
근데 한 달 만에 10% 급락한 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카이치가 최근에 기자간담회 했는데, 외교 이야기 하다가, 태어나서 처음 본 안동 줄불놀이에 엄청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거 처음 봤다. 저거.
아, 또 이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준비해주고 옆에 멋있는 오빠 앉아있고 이거 하니까 되게 몽환적이었겠죠.
네.
어디서 저런 걸 경험해봐.
네, 그러니까.
아니, 저기 이런 불꽃놀이는 보기가 힘들죠. 전 세계적으로. 네. 뻥뻥 터뜨리는 거 제외하고 나면. 네,
줄불놀이.
자, 다카이치는 지금. 그래요. 일본은 뭐 후진국이라서 내가 특별히 신경 안 씁니다. 열심히 사세요. 네. 네. 자, 광고 짧게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손맛 채움 홍삼 먹인 토종 삼계탕 광고입니다. 벌써 중복을 지나 말복을 향해 가고 있는 무더운 여름, 홍삼을 먹여 키운 국산 토종 닭으로 만든 삼계탕이 더욱 가격을 눌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4팩 구성 할인 금액에 무료 배송으로 단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토종닭이라고 하면 혹시 질기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450g 내외의 어린 토종닭만 선별해서 일반 삼계탕보다 쫄깃한 식감이 제대로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산 수삼, 배추, 마늘, 그리고 국내산 찹쌀까지 넣어 삼계탕 본연의 진한 풍미와 감칠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장지를 만져보면 닭 한 마리가 통째로 잡힐 만큼 표정 삼계육이 아주 푸짐하게 들어간 삼계탕입니다. 국물만 많은 삼계탕이 아니라 든든하게 한 끼 보양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냉장, 냉동 보관 필요 없이 실온 보관 가능한 레토르트 식품이라 집에 미리 쟁여두고 복날이나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드시기 좋습니다. 조리도 봉지째 약 10분 데우거나 개봉 후 냄비에 넣고 중불로 약 10분만 끓이면 아주 간편하게 진한 삼계탕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곧 말복을 앞두고 간편한 복날 보양식으로 국산 토종닭 삼계탕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 이거 끓일 때 전 요즘 밥솥에 여러 가지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밥솥에 넣어놓고 누구 왔을 때 같이 꺼내주면 바로 내가 만든
내가 것처럼.
이거 정말 성공적인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 삼계탕 하나 사 먹으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15,000원 막 이러던데.
못 사 먹습니다.
이거 지금 15,000원보다는 거의 반값입니다. 새날마켓에서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새날만큼 신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푸드의 국내산 전어회가 왔습니다. 씹을수록 더욱 고소한 100% 국내산 전어회가 새날마켓에 들어왔습니다. 입고 당일 신선한 전어만 선별하여 내장 제거부터 슬라이스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초고추장과 와사비 간장 소스까지 함께 구성하여 보내드리니 접시에 옮겨 담기만 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횟집 부럽지 않은 신선하고 고소한 국내산 전어회를 즐겨보세요.
이게 저번에 먹어봤잖아요. 요건 전어회는요. 뼈채 씹어 먹으면 뼈에서 나오는 고소함에서 상추에다가 전어 한 두 점 정도 올리고 마늘, 고추, 쌈장 딱. 야, 그 끝이지 뭐.
소주.
아, 요즘에 술을 끊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소주는
전어회 반응 좋더라고요. 네.
자, 1533-3430 전화하시거나 새날마켓 앱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고고식님, 푸나영 스톱. 미치겠지, 아주. 계속해. 자, 여기까지. 자, 아까 돼지는 연구 감방님. 푸나님에게 질문. 윤돼지 공직선거법 633으로 대법까지 확정된다면 대통령 이거 자체가 시작 자체가 아니게 된다면 대통령 기록 보관 이거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제 즉 방송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 아닌 자가 기록 보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 온갖 것 다 넘겨놓은 것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나 일반 뭐 지방자치 선거가 되면 선거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재선 가는 건데 대통령은 국가의 어떤 조직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이게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 직한 거에 대해서는 딱히 마땅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1년 지났다 BS드라님. 이렇게 신천지 외치며 개파 갈라서 자기 세상 가지고 싶었던 마음을 어찌 지금껏 숨기셨소. 대단하다. S야. 아, 토마호크님. 이재명 사형법 지지율 40% 초중반 유지하면서 회초리 들고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며 사형해야 함. 지지율 높으면 뻘짓함 하셨고요. 지지층들이 이렇다니까요.
네. 지지층이
딱히 공감하진 않아요. 지금 정권이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진영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박말복님까지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다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충청권, 부울경,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호남권, 경기, 서울 이렇게 온라인 투표하고 ARS 투표하고 한 날짜가 나옵니다.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 시작이 충청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네.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전당대 날짜만 생각하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전당대회는 이미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 전당대회 보면 이제 충청권이 끝나잖아요. 그럼 1위 순위는 발표를 해요. 1순위로 된 순위는 발표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선호 투표도 2위 투표는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는 날 발표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저 충청권이 이제 그런 논란이 원래 있었죠. 정청리 후보가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권에서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기선제압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부울경으로 가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제주 인천 가고, 아, 뭐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다릅니다. 전당대회가.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원, 대구, 경북, 호남, 경기, 서울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다시 전당대회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당대회가 그 전국 대의원 투표가 있고, 전국 당원대회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끝나는 상황, 8월 17일 날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충청권 투표 중인데, 그러니까 오늘 28일, 29일, 화요일, 수요일 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8월 1일 토요일 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1위 후보의 그러니까, 순서나 득표율이 나올 건데요.
네.
여기 이제 50%를 넘어가면 선호투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50% 못 넘었을 경우에만 선호투표를 계산하겠다는 거고, 지금 방송 토론의 일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 MBC에서부터 시작하고요. KBS, SBS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위원들은 OBS, OBS에서 하게 되는 건데
8명을
8명이 뭐 보통 100분 잡거든요. 몇 마디 하면 끝나요. 100분이면 1시간 40분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충청권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정청래 후보가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 어떻게 작동할 거냐. 굳이 말하자면 충청도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을 경우와 정청래 후보가 겨우 이겼을 경우와 그 정청래 후보가 졌을 경우의 수가 많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첫판은.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김민석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에 그리고 완성해야 돼. 거기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회도 이전하면 사실상 완벽하게 관습법적으로 수도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전이 된다 이런 거고 정청래 후보는 이제 나는 충청의 아들이니까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고 송영길 후보는 AI 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건 지금 나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자랑스럽게 본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일 때 있잖아요.
연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1기 때하고 2기 때 상대 후보들 기억나세요?
전혀 안 납니다.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정청래 박찬대 지금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거는 전당대회가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뭘 하든 간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투표율 100% 이야기하고 있는 건 투표율을 올리자라는 운동이긴 한데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또 특정 후보 편들어 주는 용도로 써먹고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투표율이 올라야 김민석 후보한테는 유리한 거 맞아요. 그런데 투표율을 올리기 운동에 대한 똑같은 구호를 일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어도 그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인식되기 쉽거든요. 이제 그 투표를 올리기 이러는 거 있는데 어쨌건 충청도 쪽에 이제 그 느낌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쭉 보면서 분석을 해보면 40대, 50대, 60대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높네. 이런 흐름하고 근데 호남에서는 또 김민석 후보가 높네. 이런 흐름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충청도권에서의 이 개표 결과가 무시무시하게 바뀔 상황이 오고요. 최고위원 전략들도 다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김민석 후보는 세종시장 만나서 여기 공을 많이 들였죠. 지난 주말에. 세종시장 만나가지고 행정수도 완성할 거라고 그러고 정청래 후보는 난 충청의 아들입니다. 저 찍어주세요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당원들 타운홀 미팅 이런 거 하고 이러는 거고 충청도의 개표 결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 향방이 걸려있다. 여러분 그 향방하고 방향하고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방향은 물리적 방향이에요. 동서남북. 향방은 심리적 방향이에요.
아 진짜요?
향방. 이게 딱 충청도를 까봐야 안다니까. 정청래가 압도적일 수도 있고 겨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너무 기대됩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딱 쪼는 맛이 있을 거예요.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거 멈춰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신천지 논란. 신천지 논란은 전 이렇게 봅니다. 정총래도 자기 정치지 라고 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규정했냐면은 낙인찍기라고 그랬잖아요.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기적이고 무능한 사람. 신천지 논란도 사실 그런 의도로 출발한 게 맞죠. 왜냐하면 신천지에 대해서 뭐 합수본이 민주당도 집단 가입한 정황 확인 내용을 보면 과천에 수십 명 가입 이런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이게 지금 이제 막 그 억지로 짜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천지하고 마포구와랑 연관이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진짜 너무 웃겨요. 그 신천지의 로고와 마포구의 로고가 닮았다는. 네. 아, 그런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 차원에서 민원을 위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신천지가요. 그런 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그 신천지 중앙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을 독려했다고요? 근데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전 그러니까 당원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1년 동안 한 30만 명 늘어난 걸로 추산이 돼요. 권리당원이. 그거는 호남을 중심으로 해갖고 대통령 잘하니까 민주당에 힘실어 주자고 당원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정청래를 까는 쪽에서는 유령 당원 70만 명 가입. 70만 명 가입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투표하는 사람보다 많아요. 그 집단이 가입을 하려면 밖으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집단으로 가입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합수본이 수사하는 뭐 어제 박선원 의원이 이제 좀 뭐 나무 익히 봐라 근데 나무 익히만 보라고 한 건 아니고 어떤 예를 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반론으로 말씀드리고.
익히 봐.
문제는 신천지랑 정청래랑 연관이 있다는 뉘앙스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기 후보 쪽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청 쪽에서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전당대회가 혼탁해지면 이런 게 있어요. 고관여층은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관여층들은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내 선거 전략이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야 신천지하고 정청래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김인석 찍어야지 이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근거가 확실히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좀 조롱하고 있는 측면이죠. 수십 명 가입.
아니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다라든가 뭐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다, 뭐 녹취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그거는 전당대회 이후에 밝혀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당대회 이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당 쪼개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뭐 구체적인 어떤 그 증거가 있는데 왜 제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아 국민들을 진짜 바보로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략 치고는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쓰면 안 되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거야. 낙인찍기야. 너 자기 정치했지. 무능한 당대표 자기 정치했지. 너 신천지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낙인찍기를 딱 해놓고 거기 약간 들어맞는 증거 몇 가지를 하위 유튜버들이 막 퍼뜨리면 오! 정청래가 신천지인가 보네?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은 어마어마한 패착입니다.
지금은 안 먹히죠.
근데 그런 선거 전략이 김민석 후보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여기에 동조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그러면 김민석이 아니면 나머지 두 후보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자기는 누구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많이 실망한 것이고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어떡하실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후보랑 상관없이 민주당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가입해 있대. 당연히 가입해 있겠지. 뭐 그 뭐 윤석열이 당선시키려고 하던 그런 집단 가입이 아니래도 그런데 이 시점에 특정 후보가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건 뭐예요? 그냥 낙인찍기라고. 이것이 당내 전당대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신천지랑 연관이 있어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단체가 노벨길 명명식할 때 그게 신천지야. 거기 가서 너 왜 연설했어? 이런 거. 호남일보 TV에 왜 강연했어? 너 신천지야? 몇 가지만 가져오면 신천지가 돼버리는 마법. 근데 거기서 확실한 증거가 안 나온 상태에서 녹취가 있네 없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녹취가 있으면요.
아무 상관없는 녹취를 가능성이
녹취가 있으면요. 그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그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든다는 건 나만 이기면 돼. 혼탁하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당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인석 후보가 처음에 이렇게 딱 이 총리 그만두고 딱 당대표에 나설 때 포지티브로 시작했으면 지금 지지율 더 올라갔을 거예요. 포지티브로 시작했으면. 정청래 대표 수고하셨어. 자,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포지티브로 갔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그 호남일보 TV 강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한 말 있죠. 신천지 의혹 몰랐다. 회장 그날 만났다. 저거 사실일 거라고 난 보고요. 어제 신천지 관련해서 호남일보 국장이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근데 저 말이 거짓말일 것 같지 않은 그 기사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거 광고 한, 그러니까 광고주일 뿐이고 광고 한번 하는데 200만 원 받는데 부수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광주에 가면 뭐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 뭐 신문사 많아요. 네. 다 그런다는 거야. 뭐 다 그게 신천지입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됐었고요. 그 저 이 국장의 인터뷰 내용이 이런 게 나옵니다. 김덕천 호남일보 회장과 신천지 연관성은 김 회장은 신천지 신도가 전혀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신천지를 싫어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신천지가 누구누구를 그 당선시키기 위해서 집단 가입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 만 명 이상은 가입을 해야 되는데 뭐 만 명이라는 근거는 아대 어이에 높고 과천 쪽에 한 수십 명 가입했다가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전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이 논란은 끝내야 돼요. 김민석 후보 공약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약 하나도 몰라요. 신천지에 꽂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통 또 신천지나 뭐 이중당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정청래보다 뭘 더 잘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왜 스스로를 자기 격을 낮추세요?
근데 여기 지금 쫓아다니는 유튜버들도 문제인 게 지금 오늘도 정청래 후보 일정에 따라다니면서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따지러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가 김민석 후보에게 표로 되는 표가 표로 이어질 것이냐. 근데 이거 지금 깎아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드려요. 후보 본인의 문제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의 문제, 네거티브는 정청래 후보를 유리하게 만든다니까 내가 그걸 설명해줬는데 얘네들 우리 방송 안 보니까 모르지. 사람이 그런 거라니까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그 다음 당대표 하겠다고 나왔어. 그러면 사람이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정청래를 찍었던 권리당원 66%예요. 그 사람들까지 같이 매기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전 뭐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정청래를 때리고 시작하지? 근데 거기에 송영길까지 포함돼갖고 네거티브 전으로 막 시작해요.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가 1년 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어져요.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민석 후보를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이 물어볼게요. 공약은 아니? 몰라요. 그게 민주당도 망치고 이 정권 자체를 망치는 진짜 나쁜 짓이에요. 당장 멈춰야 된다고. 당장 이번 주가 첫 1라운드가 시작됐는데 내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서미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서미호 의원 같은 사람은 네거티브를 하면 안 돼요. 서미호 의원 자체가 국회의원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라고. 당원들이 서미호한테 어떤 역할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거티브를 하면 사람들이 서미호 너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중간중간에 새날처럼 네거티브 하지 말고 원팀 되자고 외치는 정치인과 방송이 있어야 이렇게 되겠죠. 송영길 대표가 그런 식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싸우지 말자. 우리 원팀이잖아. 근데 두 사람이 다굴이 나버리니까 완전 네거티브 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당대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당대 내내 특정 후보를 편들지 않고 네거티브만 패겠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멀었다.
아니, 네거티브만 패겠다고 하니까 자꾸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도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서미영 언니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다들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실망하지 않나.
그렇게 세게 말하고 네거티브를 해야 뼈 죽어진다는 건 아니까.
이번에 그 정당대회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꾸 당원들한테 상처 입히는, 그러니까 신천지 이슈가 나오면서 그럼 내가 신천지란 얘기인가? 뭐 이런 그 막 자괴감까지 들게 만들면서 이번에 과연 정당대회는 무엇을 위한 대회일까라고 좀 자괴감 들게 만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잘 알아들으셨죠? 선수로 안 뛰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봐요. 선수들은 몰라요. 선수들은 어떤 건지 몰라. 자기들끼리 짬짬이에서 뭐 식당 룸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몇 마디 하면 그게 공약이 되고 여론인 것 같죠. 우리가 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여론을 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조회수, 좋아요 수, 실방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흐름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광복 나무 사장님. 우리 새날 중심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님, 짱, 마차님, 장동혁 떼지 해주세요. 돈다방 미스 김님이래. 미스 리님, 요즘 주식 어떻게 하나요? 하셨고요. 이제 1년 지났다, 비에스드라님. 영화 타짜의 유명한 대사가 있지.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쫄리면 돼지신지. S야, 널 보면 왜 이낙지가 생각나지? 그냥 읽어드렸어요.